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5월 31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들에게 유일한 성경의 증언이 없음을 깨닫자 많은 사람은 일찍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논법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완고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왜 우리 편의 유력한 사람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와 같이 믿는 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르고 세상의 모든 학자가 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말을 반박하는 데는 성경의 교훈과 주님께서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급하신 역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다. 각 시대 디징토 455.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에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내는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하신다. 그러나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왕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에 그것으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각시대 디쟁토 499.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준비되지 못한 채 마지막 날의 사건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3. 참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첫째 날인 일요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그대는 어떻게 안식일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4. 교회와 국가 권력을 결합하는 데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무덥던 무더위가 어느덧 물러가고 우리는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한국연합회 마당에 있는 호두나무 아래에 가보았더니 벌써 호두가 연그러 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따라 이 땅에는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울던 매미소리가 잦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귀뚜라미 소리가 저희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추석을 보낸 것입니다. 추석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고향, 또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성묘, 곡식 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임실입니다. 산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저를 가르쳐 부르기를 촌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촌놈이라고 불러도 저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저를 촌놈이라고 불러도 그곳은 저의 고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고향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동안에 이동한 인구가 3,513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고향과 가족을 찾아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피곤해도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어도 고향을 꾸역꾸역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곳에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를 위하여 일평생을 몸바쳐 일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자식들이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집에 올 필요 없다. 차도 밀리고 힘들 텐데 나중에 오너라.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실망하고 또 슬퍼하실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우리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꿉 친구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나이 들어 볼품이 없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친구는 친구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제 또래의 아이들이 7명 있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동창들입니다. 남자 둘에 여자아이 다섯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정든 교장과 마을과 마을 뒷산과 강 주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꿉친구의 정이 고향에는 묻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야 할 사람, 부모와 사랑하는 일곱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향은 우리들의 추억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들의 꿈을 키워주던 산과 들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들이 다니던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이 고향, 저의 고향 뒷산은 회문산입니다. 회문산은 사람들의 그리 알려지지 않은 산이지만 소설 남북운에 보면 회문산이 유명한 산으로 나옵니다. 그 산은 800m 정도 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나무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토끼몰이도 하면서 그곳에서 정을 쌓았습니다. 정이 있습니다. 앞에는 섬진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던 학교에는 유독 벚꽃나무가 많았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밤에 달이 뜨지 않아도 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벚꽃나무 아래서 밤늦도록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당직을 하시던 선생님이 밖에 나오셔서 저희를 집에 가도록 쫓을 때까지 저희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았습니다. 추억입니다. 여름날 물고기를 잡던 추억. 섬진강에 준학을 놓고 밤새도록 모기에 물려가며 고기 잡이를 했던 그 추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항을 놓고 하루 종일 수영을 하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산과 들을 다니며 감을 따고 밤을 따던 그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논두렁을 걸어가며 벼 이삭을 잘라먹던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겨울이면 섬진강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위도 잊어가면서 썰매를 타던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해는 저희 집사람의 고향이 진도인데 그 진도를 다녀오다가 목포에서 서울까지 차가 밀려서 16시간을 달려온 기억도 있습니다. 그저 3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16시간 동안 차에서 지낸 것입니다. 그래도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희 집사람의 정든 고향의 추억을 마음껏 느끼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찾아가야 할 그리운 고향, 본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향을 사모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본향을 사모했던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그리워했던 고향, 본향은 그들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 본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향, 본향을 그리워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는 몇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한동안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끙끙 앓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아리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를 맞이해준 첫 번째 변화는 시드런 꽃과 나뭇잎이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꽃이 시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꽃이 시드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온몸을 감싸도는 싸늘한 바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을 슬슬 피하며 눈치를 살피는 짐승들의 싸늘한 눈빛을 보아야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즐겨 따르던 짐승들이 이제는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 자신들의 눈앞에 존재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구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의 입구를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사무치게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던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에덴 동산 정문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사람들의 악행이 증가하여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마침내 하늘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회복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예언의 신 가운데는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늘 본향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향, 본향을 그리워했던 사람은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로. 당시 가장 노역이 심하고 학대가 심했던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110살이 되어 죽는 날까지 그는 다시는 자신의 고향 산촌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잃고 93년을 타양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그의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는 17살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가면서 멀리 자기의 고향 산천을 바라보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예언의 신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시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는 감동되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고향을 지나가면서 이미 노비의 신분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요셉의 결심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93년 동안 자기의 고향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나먼 타향 땅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사무친 그 요셉은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 애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했지만 그보다 더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고향인 하늘 본향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요셉처럼 고향,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마도 다니엘을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요셉과 거의 비슷한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8세의 생을 마칠 때까지 70여 년을 이방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생활했습니다. 다니엘이 고향과 하늘 본향을 섬유했다는 증거는 그가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라도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월절이 될 때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추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초막절이 될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옥상에 초막을 지어놓고 밤하늘에 별을 세며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들을 추억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자신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본향은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시니 방주를 높은 산에 지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평안이 보장된 애굽의 궁정을 떠나 광야에서 고난의 행운을 하면서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모든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뒤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작은 실수들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방랑자는 돌아갈 집이 없지만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여행을 마치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서 함께 먹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자신의 지친 몸을 눕히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처럼 살아도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돌아갈 집은 바로 하늘나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하늘 본향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어떤 곳이길래,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까? 하늘 본향은 첫째, 구원 얻은 자의 집입니다. 이 집은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다시 가고 싶었던 집입니다. 선지자와 왕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세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일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에덴의 생활, 곧 정원과 드레세의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죽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늘 본향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 에덴처럼 그렇게 멋있고 영광스러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구원 얻은 자의 집입니다. 두 번째 하늘 본향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정말 멋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구원받을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멋있는 곳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beautiful, 한국말로는 이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그 외에 또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장차 가야 될 하늘 본향은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멋진 단어들을 아무리 동원해도 감히 그 모든 것들을 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한 편린만 보아서도 이 땅에 살기를 거부할 것이다. 이 편린, 바늘 끝, 우리가 하늘을 바늘 끝만큼만 바라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즐겁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훌륭한 모습과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았다. 그분의 옷은 어떤 것보다 더 희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과 열줄로 된 검은 고를 켜면서 노래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묘사할 수 있을까? 1851년에 기록된 화이번의 편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감히 사람의 언어로는 묘사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7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영문시조 1889년에 기록된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린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 그곳에 속히 가고 싶습니다. 저 그곳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 멋진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고난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영광스러운 하늘 도성을 선물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 본향은 행복이 보장된 곳입니다. 복음 교역자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새 땅의 상태를 추측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은 일들에 관해 추측하고 이론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에 대해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또는 현세의 생활 상태로 내세의 생활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동정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모든 표정에 나타나 있는 본향이다. 사랑이 그곳을 지배한다. 거기에는 거슬리는 요소들이 없고 불목과 논쟁과 언쟁이 없다. 참 좋은 곳이죠? 네 번째, 하늘나라는 모든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고민들이 하늘에 가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구원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당혹스러웠던 문제들이 모두 미래의 세계에서는 밝혀진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는 설명된다.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제한된 마음이 오직 혼란과 깨어진 약속들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큰 시련으로 보였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 때문에 초래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시는 그분의 친절한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절정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이해하고 풀어보려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건강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덜컥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믿음의 종들이 탄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가면 한 점 의문도 없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를 마치고 귀국하던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는 자그마치 50년을 아프리카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기를 마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본부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 부부가 돌아오는 배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노 부부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자신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젊음을 다 바쳐 봉사하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하여 귀국하는데 그들을 아무도 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갑판 위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마중 나온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붙잡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은 너무도 큰 짐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거운 가방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향으로 태워다 줄 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선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요 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지금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희를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그 늙은 선교사의 귓가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기에 환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너는 아직 너의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너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하늘이란다. 네가 하늘에 오는 그날 나는 천천만만의 천사를 보내어 너를 환영할 것이며 내가 친히 너를 환영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은 늙은 선교사 부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무릎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가방을 들여다 줄 사람도 없었고 그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태웠다 줄 자동차도 없었지만 그들은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본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계시는 그곳에 영원한 하늘 본향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에 있는 모세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즐겨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신 길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이미 그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자녀들과 더불어 또 제자와 함께 하브루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쉐마 교육을 공부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브루타일까? 하브루타 전문가에게서 이 교육을 받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브루타가 이미 무엇인지도 모르는 하브루타가 아직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족들과 나눌 때 이미 그 하브루타가 자연스럽게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가운데 일반 개신 교인들은 큐티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서 큐티 양식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읽고 해나가는 것이 하브루타가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질문하며 서로 토론하고 또 서로 적용한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라고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옆에 한 사모님과 짝꿍이 되었는데 이미 그 하브루타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방법을 배운 건 아니었지만 열심히 말씀을 묵상법을 또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각자 찾아가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하브루타임을 또 성경을 가지고 하브루타하는 것이 정답임을 배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 모세는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면 모세를 떠올릴 만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는 기도 없이는 이스라엘 리더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풀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인데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의 딸 모세가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양자로 키웠습니다. 모세의 일생의 120년을 셋으로 한번 나눠보면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살며 자신감으로 가득 차있던 모세는 어느 날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결과 바로가 자기를 찾아서 죽일까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미디안의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는 실패감과 좌절감 또는 또 자기가 애굽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박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전만 해도 당당하게 그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 그 일이 있은 후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을 가라 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나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려주신 증거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부르셨을 때라고 해서 바로 말을 잘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리 40년 동안 아마 애굽의 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자신감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는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인데 어떻게 내가 주의 백성을 인도하리까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갔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불평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 노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그는 그가 드린 기도는 중보기도로서 너무나 유명한 기도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32절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죄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모세는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응하기도 했고 또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가장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자신의 구원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는 생명책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백성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계획을 알리시지 아니하시고는 시행하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이 지도자만을 바라보는 또 원망하고 기대하는 이 어린 백성들에게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저는 이런 적용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기도 드릴 때 저는 듣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제가 시행하리이다. 사멜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저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걸고 내 민족, 내 가정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대통령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그 경제적 압박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죄악이 종식되고 속히 주의 재림이 이곳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체계에 이름을 걸고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